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두 편의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속 깊은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 발걸음에 대해서도 가장 직언해서 보았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기인 이 복음서를 기록할 만도 한데 그렇게 자신이 직접 지켜보았던 예수님께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정말 우리로서는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한 부분이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쉽게 늘 하게 됩니다. 좀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기록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손으로 예수님께 관한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가장 이 일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를 하나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서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과 전도여행을 동행했던 적도 있었지만 더 이상 바울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다음에 베드로의 수하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문하생이 되었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또 지도하는 대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별명을 붙이기를 베드로 복음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베드로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의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부탁해서 기록한 마가복음입니다. 자기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활동가이기는 했지만 문필가는 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부족한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 자신에게 그럴 은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자기 손으로 기록한 것을 포기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초기 교회 시기에 특히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는 거의 열두 사도의 대표격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으로 또 흩어져 간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기에 전념을 다했던 초기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그 상황에서 와해되기 쉽고 또 분산되기 쉬웠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고 초기 교회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전도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지도하는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겼을 때는 단호하게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결함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재판받고 풀려나기를 반복하는 이런 일상을 보내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던 대단한 강골의 기질을 가진 그런 전도자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박해 사건이 생기었을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산과 은둔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각각 바퀴를 피해서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숨어들게 되었고 사도들이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되는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을 다해서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고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시면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가호호를 수색해서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옥에 넘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가장 그 예루살렘의 교권자들이 찾아서 가두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그런 전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베드로가 그런 시기에 좀 숨어 있어야 되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이 한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9장 후반부에 보시면 루다에 갔다가 다시 요파로 내려가고 요파에서 가이사라로 가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보란 듯이 거침없이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지키고 돌아보는 일에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로서의 책임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는 그 시기에 벌써 여러 흩어진 모든 교회들, 분산되어 갔던 성도들, 이곳저곳의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모임들을 빠짐없이 신방하면서 그 교회들을 관리하는 예루살렘 한 교회의 지도자에서 분산된 모든 교회들의 지도자요 그들 모두의 영적인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두려움 없이 일을 했던 그런 지도자의 면면을 우린 베드로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신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또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그 자신이 어떤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라는 것을 밝힌 적이 거의 없지만 몇 가지 오늘 기록된 그의 첫 번째 서신에 따르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에 대한 존경,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인정 이것이 아주 뛰어났다라는 점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성도들 여러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한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방 여러 나라로 분산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피난을 가기도 하고 했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명칭을 성도들에게 다시 부여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 때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분산되어 갔고 그들이 가까운 곳만 갔던 것이 아니라 여기 거명된 지명들을 보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지방을 대체적으로 다 거론했습니다. 아시아든지 갑바도기아든지 갈라디아든지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거기까지 멀리 멀리까지 당시 사정을 생각하면 힘들었을 터인데도 피난길에 나섰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고 유랑했어야 했었고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가난했었고 언제쯤 이 시련이 끝날지 모르는 아주 기약이 없는 그런 고난에 자신들이 처해 있던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인 당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겠으며 누구로부터 환영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누구로부터도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흩어진 그 나그네들 그렇게 천박한 유랑하는 사람들이거나 마땅히 소외되어야 될 사람들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명하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더 이상의 극존칭으로 더 이상의 칭찬이나 더 이상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핏부리심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한 용어의 선택이 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존경심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그 고결함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참으로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는 당시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하며 명칭을 새롭게 부여해 주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지칭하면서 이 성도들을 아주 극존칭으로 예우하는 그런 베드로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본받아야 될 영적인 자세처럼 보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한국교회 전체가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교파 간의 갈등도 여전하고 이런저런 여러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교회, 다른 교파, 우리와 다른 형식으로 예배하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들이고 세계교회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 장로교회는 아주 곁가지 하나에 불과하죠. 우리가 지금은 무슨 영국 성공회 같은 교회들도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순절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계교회 전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섬기고 있고 훨씬 많은 신자들이 있는 교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서로에 대한 인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가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는데 이 로마 교회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가 보니까 또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다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여들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문화적인 이질감도 심했고 도저히 서로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생활 풍습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교회 주도권을 유대인들이 가지는 것이 맞냐, 이방인들이 가지는 것이 맞나라는 문제 때문에 또 행정적인 이 주도권을 두고 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되었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를 두고 교리적으로 입장을 서로 달리하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음식일 뿐인데 먹으면 어떤가 하고 이런 면에서 또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 로마서를 기록해 보이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모습이 무슨 온전하고 자랑스럽고 깨끗하고 성결해서 주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 한 가지 보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받아야 된다, 서로 수용하라 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기록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의 상호 인정과 상호 존경의 마음이 교회 안에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당신 자신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도 있고 등등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다른 사람 존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극존칭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고 또 서로 다른 생활 관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이 서로의 신앙에 대한 존중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였던 그 성도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신분이 사회적으로 격상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베드로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인 된 그들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헬라 사람들이 주로 인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고 평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아침에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하고 좀 예의를 갖춰 말하면 마슬롬카라고 말을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런 말. 아주 어떻게 우리말 인사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영어로 good morning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정중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평강을 기원하는 기도가 유대인의 오래된 인사 방법이었고 또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두 가지 말을 다 사용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그런 기록을 할 때마다 늘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말로 인사하죠. 베드로 역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좋은 말로 가장 최상의 인사말로 말씀을 전하고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특히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특별한 악의가 없이 거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되면 나중에 가서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던 뜻은 그게 아니었고 하고 길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들어 있죠. 내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이었는데 말이 잘못 나갔다고 말하지만 한번 나간 말은 마치 쏘아진 화살과 같아서 쉽게 잘 수습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필요 이상의 그 자극적인 말을 한다든지 또 습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한다든지 또는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게 돼서 상대방을 매우 그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의란 것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뭐 무슨 벌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 매우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은 여름 타작 마당의 냉수와 같다는 말씀과 같이 한마디 한마디 말이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경우는 은혜와 평강을 늘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관습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전함으로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그런 은혜 생활이 그분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기 껄끄러운 말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듣기 거북한 말도 듣기 좋은 말로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날 것으로 자기의 성격 따라 그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이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매우 많은 것을 배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 남에게 전하는 말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것,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대화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런 면들도 많이 노력해서 은혜와 평강을 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찬송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인데 이 베드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이 많을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성도들을 설명하면 6절과 7절 말씀에 여러 가지 그 시험으로 지금 근심 중에 있다. 또 금을 불에 단련시켜서 정제시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이 평안치 못했을 때이죠. 야고보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찬송할 마음이 그런 여유가 없을 때인 것을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죠. 많은 환난 때문에 지금 근심 중에 있고 쫓겨다니는 중에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준비되지 못했고 그런가 하면 목숨이 내일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장담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성도들에게 무슨 큰 즐거움이 있겠으며 희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괴로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자 그럽니다.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근심이 걱정이 가득 찬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고 매일 불같은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다른 모든 종교들에 비해서 가장 뛰어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쁨이 항상 있다는 점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종교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근데 평화를 말하는 종교가 참 많죠. 이슬람이란 자체가 평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좀 다르게 알려져 있고 인식되어 있지만 원래 그들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평화를 말하지만 그럼에도 기쁨이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은 우리 성경 가르침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 예수 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그렇게 나가잖아요. 가장 먼저 맺힌 열매가 사랑,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할 만큼 기쁨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늘 논쟁을 일삼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는 것도 때론 우리에게는 그런 요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에는 경건함이라는 것이, 한국적인 문화에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함이 근엄함으로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 근엄함이 경건함이지 경망스럽게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건함이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를 돌보는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점잖하고 근엄함만이 경건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루 종일 찌푸린 얼굴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과 넓은 그런 포용력으로 대하는 것과 엄격하고 근엄함으로만 대하는 것과는 큰 교회 문화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 날카롭고 긴장되고 뭔가 불안불안해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고 장차 이 시험의 시간이 끝이 나고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그 때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환난당했던 당시 성도들에게도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능력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에도 마음이 슬플 때도 찬송하는 위로를 받고, 힘들 때도 찬송하면서 힘을 얻고, 또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찬송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해내는 능력이 찬송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주변을 밝게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평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찬송하자, 그래도 기쁘게 살자, 희망 가지고 즐겁게 노래하자,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초기에 몇 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도들을 대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엿보이게 만들어주는데, 그들을 참 존경했습니다.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신앙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인사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징징대고 하는 그런 표정보다는 이러면서 불구하고 찬송하고 살자라고 말하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고면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었고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극한의 고난의 시기를 극복해 나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받아들일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서로의 신앙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 그런가 하면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절망적인 말들로 서로 짐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선물해주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